우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또 한 주간을 아버지와 함께 보낼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도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없이 또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 없이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의 불가능함이 이 시간에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몰아내는 그리고 격려와 힘을 주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재희 집사님, 오늘 그 조의서점에 책이 오전에 온다니까? 오전에요? 네, 근데 이게 70박스나 된다는데 누가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저 유호를 빌려야 될 것 같은데 70박스는?
아니에요, 제시안에다가
괜찮아요? 근데 사도신경은 조금해서 그렇지 그건 이번에는 또 그런 게 적혀 놓습니다. 창세기가 천 권씩 오는 건데 이거.
창세기인가요?
3권. 마치 월급 주고 일 시키는 사람처럼. 자, 사도행전 7장. 38장 6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오늘도 역시 이 생명의 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스데반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것을 생명의 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것은 십계명을 비롯한 그 어떤 그 제사나 그런 뭐 성막 짓기에 대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명의 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이렇게 어떻게 그 동격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말씀이 되는가? 그 율법 몇 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 율법과 선지자 혹은 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한 말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율법, 그러니까 구약하면 그냥 율법과 이렇게 바꾸어서 써도 되는 그런 단어란 말이죠. 구약이. 그럼 도대체 율법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그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일단 여러분이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율법이 가입했다라는 것은 율법이 들어왔다라는 뜻인데 우리에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마음이 없다가도 너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마음속에 저게 도대체 뭐길래 하지 말라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거는 곧 그렇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벽에다가 구멍을 하나 딱 뚫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는 그걸 절대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 밑에다가 절대로 들여다보지 마시오라는 글을 하나 딱 써놓으면 대부분 그걸 들여다보고 한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들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건 더러운 것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무슨 뭐 애들이 학군이 좋아서 학군이 나빠갖고 뭐 타락을 했다는 등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타락했다는 등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언제든지 나의 존재의 확장인 내 존재의 익스텐션인 내 자식은 절대로 나쁜 놈이 아닌데 왜냐면 그 자식이 나쁘다는 건 내가 곧 나쁜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은 전부 친구를 잘못 사귀거나 아니면은 무슨 환경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착각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지 외부 환경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그 자식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 때문에 더러워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 더러운 죄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죄를 모든 인간은요, 그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이미 선악과를 한 입 베어물고 다 나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이렇게 폄하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걸 도덕과 윤리, 양심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좀 감싸고 감추고 있는 것이지 모든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더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요, 양심이라는 것만 갖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면요, 양심이라는 건 내가 뭐 어떤 일을 이렇게 저지르지 않으면 가책이라는 걸 느끼질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도 내가 손으로 저질러버리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이 없는데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너 형제를 보고 나가라 바보라고 이야기만 해도 너는 살인한 자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거다라고 우리의 생각과 정신까지 까 뒤집어서 조사한다고 해요. 율법은. 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율법이라는 걸까지 같이 주셨냐면 인간은 그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도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인간인지를 합리화시키는 데 쓴단 말이죠. 근데 율법이 딱 들어오더니 율법이 탐심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이라는 것이 죄인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요. 탐심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 걸 탐내서 가져온 것을 탐심이라고 하지 않고 조국 남의 것에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양심이 이게 죄다라고 지적을 안 해줘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와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의 마음이 이걸 갖고 싶다라고 하면 이미 가진 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마음을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제물로 바쳐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바로 그 이야기죠. 그걸 생명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생명의 도,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바로 이 전체의 말씀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를 지적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 시내산 위에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식양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성막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고, 그러니까 모형이,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냥 하나의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준 거지,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베풀어져요. 이게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은혜가 베풀어져서 빛이 비추고 떡이 공급되고 하늘의 양식이 공급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성소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전, 성소 이 아래로 성막, 성전 마당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어떤 자기 이외에 다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재물이 이죄 있고 흠 있는 존재 대신에 여기서 죽고 불태워져서, 불태워질 뿐만 아니라 이게 성소로 가기 위해서 물두멍이라는 것까지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나머지 모든 더러운 것들이 또 깨끗이 씻겨져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끗하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당신의 그 하나님 나라의 존재들에게 베풀어 주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경륜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성막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했냐면, 그냥 이 제사만 지내면 죄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수십 리, 수백 리를 걸어서, 요즘도 뭐 이슬람 교인들이 또 라마 그 수도자들이 수천 킬로를 뭐 오체 투지 같은 걸 하면서 가죠. 그죠? 사람 거의 죽습니다, 그거. 오체 투지라면은 손바닥, 무릎, 여기, 턱, 여기까지 다 닳아버려요. 그 굳은 살이 다 박혀요. 히말라야 산을 오체 투지로 올라가야 돼요. 성지까지 가려면. 히말라야 산은 전문 산악인들이 완벽한 장비를 갖고 올라오는 게 힘든 곳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가 소가죽 하나 대고요. 남학신 신고, 여기다가 이게 손은 찢어지면 안 되니까 나무 두개 대고, 오체, 다섯 개, 몸의 다섯 부분을 땅에다가 다 닿아야 돼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유대인들이 바로 고런 열심으로 제사와 율법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죽어야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 나에게 도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부터? 바벨탑부터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체 투지가 아니라 십체 투지를 하고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너희의 열심과 공로로 절대 나에게 올수 없어. 왜? 너희의 마음이 이미 더럽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러운 것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체 투지, 십체 투지로 너희들 몸이 다 닳아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더러운 게 바뀌지 않으면 안 돼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에는 우리가 이 메스로 해부당하듯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도끼로 내이 뼈를 이렇게 톡톡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6.25때그 장비가 없어서 팔다리를 절단해야 될 때, 그 군의관들이 그 군용 단검, 그리고 군용 도끼로 사람들 다리를 마취도 없이 잘랐을 때, 자르다가 죽는데요. 아파서. 사람이 고통이 크게 자라면 이 고통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암이 이렇게 무슨 장기를 다 망가뜨려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망가지는 과정 속에서 고통이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거거든요. 쪼개는 건데,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런 아픔이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가 아파야 되나? 세상 사람들은 아프지 않아요. 못 알아듣거든요. 그들에겐 방언이에요. 이번 주일날 제가 그 방언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텐데, 그들에겐 방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들려요, 그것이. 그리고 무얼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낱낱이 발각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길밖에 없다가 율법이었잖아요. 그게 몽학선생이라는 뜻이죠. 그죠?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그 율법을 생명의 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에, 야,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행위를 하면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면 이제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백성이 될 거고, 그 하는 만큼 상도 줄 거야. 요게 마귀가 속삭이는 속삭이지.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정하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운명론적, 결과론적, 선언적 의미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이거는 나중에 미래에 우리가 완료될 것이다. 그것은 실패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선언이 되는 거지. 지금 우리의 상태는 몸도 마음도 여전히 더러운 상태예요.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나는 그 행위를 안 했어. 이건 여전히 양심의 자기의 행위를 비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말씀에 의해 폭로를 당해야 되는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아, 이게 탐심. 내가 나를 위해 뭘 하겠다라는 그 마음까지도, 탐심이라는 건 마음이란 말이에요. 뭘 행하지 않았을 때의 마음까지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조사를 하겠다고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가망이 없고 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서 나올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 나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인간이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부정하고 무시를 하는 거죠. 차라리 목을 매다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은 그렇게 높아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밀어내리는데 그게 안 아프단 말이에요. 아파 죽습니다. 얼마 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신학교,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교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교수는, 뭐 에딘버러 신학교 교수도 나오고 막 하던데, 그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성경, 이게 특히 사복음서가 과학적으로 파헤쳤을 때 어떻게 조작되고 거짓으로 왜곡이 되었는가를 밝히는 거예요. 누가? 신학자들이요. 거기에 첨단의 과학까지도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제가 이걸 기다렸다가 봤는데, 지금 현대 과학은 하늘의 별자리를 2000년 전으로 돌려서 그 별자리를 읽어낼 수 있는 과학, 그 수준까지 발전이 돼 있대요. 근데 2000년 전, 도대체 동방박사들이 어떤 별을 쫓아온 것일까?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신학자와 과학자가 같이 붙은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신 무렵, 기원전 2세기, 3세기 고경에 목성하고 금성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하나로 겹쳐지는 그런 그 천문학적 현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별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는 이게 움직였다는데, 그것이 이 베들레헴 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당시에 이제 점쟁이들이 별자리를 보고 이제 점을 많이 쳤으니까, 그렇게 이제 쫓아가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더구만. 요한복음에는 뭐 예수님이 이미 베들레헴에 사셨다고 그러고,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인구조사 때문에 올라갔다고 그러고, 그때는 인구조사라는 게 한 번도 없었다는 등 이제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갖고 다 이 무식한 제자들이 꾸며낸 거야. 그리고 그 예수는 혁명가라는 거예요. 그냥 혁명가. 아주 그때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 권력에 빌붙어 사는 그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세금도 너무 많이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이 민초들의 원성이 그게 달았을 때에 하나님 나라, 로마라는 그 왕국에 대비하여 하나님 나라라는 걸 이야기하는 어떤 존재가 와서 거기서는 가난한 자가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민중들이 폭발적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병고치는 재주까지 있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그 과학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별에 의해 동방박사가 인도되고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부인을 하는 거죠. 그냥 목성과 금성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졌을 때 그게 우연히 베들레헴으로 간 건데 예수가 거기서 났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것도 또 뭐 히브리 원어들을 갖다가 뭐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끔찍하더라고. 그리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제가 설교 시간에 예전에 이제 제가 언급을 해서 말씀드렸던 유다복음, 도마복음 뿐만이 아니라 78년에 발견된 빌립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연구를 해왔고 신학자들이요. 거기다가 이제 히브리어 학자, 구 히브리어 학자까지 동의돼갖고 예수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모여서 증명해냈어요. 세상이 증명해낸 거죠. 빌립복음에 보면요, 참 입에 담지도 못할 예수님의 성행위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와 키스하는 장면. 여러분 그런 거는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 빌립복음을 근거로 해서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당연히 속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지들 스스로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 죄가 얼마나 사람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은 나에게 그래 뭐 그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뭐 증명해낸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만큼 처절하게 여러분은 떨어져 내려앉아야 돼요. 근데 그 길을 유일하게 제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어떤 과학으로 어떤 논리로 그게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 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어로 가야 돼요, 우린. 그런데 그러한 것들,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면 그걸 자기들이 흡수를 해서 지켜냄으로써 인간들은 항상 스스로의 구원을 챙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까지도 내 구원을 위한 것으로 챙겨가는 게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참 자기들의 지혜를 이용을 하여 하나님의 없음과 예수 믿는 믿음의 무용함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은 계속해서 그 거듭먹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초라하게 죄인으로 폭로될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못 사는 것 같아. 우리가 제일 죄인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 생명의 도, 율법,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그 다윗이 그렇게 시를 쓰죠. 하나님, 내 마음 바꿔주세요.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창조하시고 내 마음, 새 마음 주세요 그러잖아요. 어떨 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나단을 통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미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이고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다윗이 내 마음은 이게 바꿔줘야 되는 것이지 고쳐지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그 나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네가 죄인이다 했잖아요. 네가 죄인이다. 여러분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4절 보세요. 5절 한절 읽고 14절 가볼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지금 여러분 육신에 있어요? 아니면 부활의 몸에 있어요? 육신의 몸에 있죠.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뭐가 계속 맺혀야 돼요? 지금 죄의 열매가 계속 맺혀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맺혀야 돼요. 15절 보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난 상태예요. 그런데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런 게 나오는지,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지, 자기가 문득문득 발각될 때마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양심에만 비추어서 나는 그런 남들에게 흠잡힐 행위는 단 한 가지도 한 적이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이제 하나님으로서 받고 나니까 어떻게, 아니 그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더 악해진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받고 나니까 내가 내 안에서 터져나온 건 다 죄구나 라는 걸 자각을 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욥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어떤 행위를 더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자각을 하게 되고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나는 여태까지 그냥 죄만 지은 거구나. 심지어는 봉사나 헌신이나 헌금이나 구제 행위까지도 사실은 내가 나의 인기와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했던 죄였구나까지도 들어가야 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를 짓도록 그냥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격동하여 선해 보이는 일들을 마구 시키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 어떤 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챙겨 가지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위를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어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지,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 in Christ라는 단어는 너희들이 행하는 착한 행위들은 참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서 이야기처럼 더러운 의, 더러운 똥꼴레라 그랬잖아요. Filthy right. 그러니까 그거 우리는 그런 행위밖에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삶을, 삶의 행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처절하게 고민하세요. 나는 왜 이런 존재밖에 안 되지? 나는 왜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날 위해 그냥 이용만 하는 것일까? 나는 왜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데도 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아픔과 긍휼이 없을까? 많은 이들이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고, 아유, 나는 저 상황에는 절대 저러지 않을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왜 아직 저 모양일까?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역겨워 죽겠어요. 나 같으면 저렇게 이쁜 자식이 있으면 그렇게 안 키울 텐데, 나는 그냥 평생 쭉쭉 빨면서 키울 텐데. 차라리 나한테 줘. 일주일만 같이 키워보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미련하다니까요. 자기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자기의 그런 모습을 나는 너보다는 달라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 감정까지도 추스리면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로마서 7장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내 마음에 원치 않는 것만 내가 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산다고 그런 걸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더 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목을 매달아 죽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저 사람은 신앙으로 그거 하나 못 이겼나? 에이그. 저는 빈센트 반 고흐를 아주 좋아하는데, 고흐가 37살에 자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흐가 7년 동안 목사 생활했다는 거 아세요? 아니, 자기 귀를 잘른 그 사람이, 네, 하나님을 위해 목숨 바쳐 살고 싶었던 사람인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정식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고 선교지에서 쫓겨나서 나는 그림의 복음을 담겠다고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내 이 죄와 악함이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가졌던 그 마음과 이 싸우는 삶을 살아서 미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미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아니, 어떻게 미친 새끼 고갱이랑 한번 싸웠다고 우리 귀를 지가 잘라?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이런 행위가 나올까를 우리는 그처럼 처절하게 귀가 아니라 코를 잘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간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나는 이런 상태로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자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그가 자살한 그 행위 때문에 그를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 매 순간 내 영의 자살을 하고 있으면서 말씀이라는 건 개뿔도 한 줄도 읽지도 않고 이게 지금 진짜 영혼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까지 육신의 목숨 하나 자기 스스로 끊었다고 그 사람은 아주 그냥 대대손손 지옥갈 인간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들은 매 순간 죽고 있으면서 스스로 자결하고 있으면서 자살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고 절망해야 돼요. 아, 나는 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있는데요. 헛소리를 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 속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은 악마로 폭로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서. 그런데 그 악마 같은 존재, 단박에 쓸어버려야 할 그 존재를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왜 은혜로 덮으셨는가를 감사하셔서 받는 것일 뿐이에요. 면목 없이.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나는 계속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아프게 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나에게 아픔으로 와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아유, 이게 기고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다 용서하실 거니까 난 행복해요. 기뻐요. 천만의 말씀. 그게 마귀입니다. 나는 자격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예요. 여전히 이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이게 아파야지. 어떻게? 그게 즐겁냐고.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가치 있게 못 만들어집니다. 스데반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니들 깨끗하게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생명의 도가 있잖아. 말씀이 있잖아. 그 말씀이 너희들을 니들이 하는 행위를 부수지 않으면 니는 다 가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떨어지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 말씀은 이 성경 전체에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파야 됩니다. 그 아픔은 은혜로 승화되는 아픔이에요. 그 아픔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유치하게 무슨 병 걸리고, 사업 망하고, 자식이 문제 생기고, 이런 걸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인간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예?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이에요. 제가 어제 집에 있다가 신방을 다녀왔는데, 신장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이제 신장 이식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식수술을 해갖고 왔는데, 이 염증이 생겼는데,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식한 거가 또 고장나. 근데 우리 설교를 이제 오래오래 듣고 있던 사람이라서 제발 와달라고 갔어요. 근데 내내 하나님 원망만 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냐. 제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지만 너무 불쾌했습니다. 너는 병 걸리면 안 되는 존재냐? 병이 아니라 너는 지금 당장 죽어서 지옥불에 타도 아무런 할말 없는 그런 존재야. 근데 신장이 나빠지고 몸에 장기가 고장 나는 건 사람은 이미 죄 속에 들어가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고쳐줘야 돼? 널 왜 고쳐줘야 돼? 하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증상인 이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당연히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건져서 새 몸을 주겠다고 하니 이 고통 속에서도 저는 은혜를 감지하게 되네요. 로 가야지. 하나님이 널 왜 고쳐줘야 되니? 아무 잘못 없는 예수는 그렇게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진짜 아무 잘못 없는 그분은 죽었어. 십자가에서 널 위해 죽었는데 진짜 죄인인 네가 병이 걸리면 안 된다는 그 억지 주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네가 왜 건강해야 돼? 너는 왜 살아야 돼? 왜 너는 건강하게 끝까지 죽는 날까지 왜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야 돼? 곧 죽을 사람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주기가 뭐해서 그랬지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인간들이 그렇게 기고만장한다니까요. 나는 병 걸리면 안 돼요. 나는 이 집 죽으면 안 돼. 아니 말씀에 의해서 자기 죄가 폭로된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이 몸뚱아리가 건강한 게 그렇게 좋아요? 이걸 바꿔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게 성도지. 내 마음에 원치도 않는 게 마구 쏟아져 나오는 이 더러운 몸뚱아리가 오래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게,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얘가 호의호식하는 게, 그게 성도가 원할 거냐고요. 아, 불평, 불만, 짜증. 그럼 우리가 원래 당할 거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당할수록 좋아요. 죄의 증상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세상과 이 몸뚱아리는 빨리 새 걸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걸 붙드셔야죠. 절대 여러분의 몸과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버리고 갈 겁니다. 금방 불탈 거예요. 그거 말고 우리에게 준비된 새 몸, 새 육신, 믿음 속에서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 몸뚱아리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착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어떻게 가지고 올라가려고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도로 여러분의 선을 챙겨가지 말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검으로, 메스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말씀이 언제부터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는 말씀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더욱더 그 말씀 앞에서 발가 벗겨지는 성도의 신자의 삶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붙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과 고통 속에서 그 순결한 믿음을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